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내외는 지금 보도해 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면서 두 나라의 우위를 다졌습니다. 시 주석 일행은 조금 전에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번 시 주석 방한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의 이상숙 교수,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북핵 문제에 대해 두 나라가 어떤 입장을 나타내느냐였는데요. 과거보다 표현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도 있고 또 중국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남광규 교수님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한국과 중국은 그 핵에 대한 입장에서는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이것이 이제 어떤 정리되어진 내용인데요. 이번에 그 내용이 이제 뭐 그대로 공동 선언문의 성명에 담겼고요. 특이한 부분은 이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공동 성명에 들어갔는데. 그런 점에서 반대한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 핵에 대해 가지고 좀 강한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또 주체를 가지고 한반도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뭐 한편으로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일단 그 반대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톤이 좀 북한에 대해서 좀 약간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상숙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과거 표현보다 북핵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저는 북한이나 핵실험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 개발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저는 북한 핵개발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네.
이것은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확고한 입장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성명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는데요. 그동안의 한중 두 나라가 보여온 입장 차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한중 양국의 입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6자회담 회원국들에게도 어떤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중 양국이 각자 입장을 변화시켰다기보다는 다른 회원국들과의 공조 속에서 유연한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남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공동 성명에서 이제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 인식을 담아서 회담 체결했다 이런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중국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6자 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또한 이제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걔네를 같이 했다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6자 회담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북한의 조치도 담고 있지만 다른 국가 또 미국도 좀 북한에 대해서 좀 달라진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도 좀 같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 북한의 입장이 북한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 남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북한은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지금 전후해가지고 상당히 그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을 봐가지고는 뭐 그렇게 크게 북한에게 자극될 만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동안 또 북한이 약속해 왔었던 어떤 합의 내용이나 약속을 좀 이행하라는 어떤 간접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갖고 뭐 크게 그렇게 반발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제 한중회담으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좀 소외됐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북일 외교나 이쪽 부분에 좀 더 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성명이 나오더라도 뭐 크게 표면적으로 부각되는 내용이 있거나 변화되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한중회담 정상회담 자체보다는 향후에 있을 그런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해서 어떤 불리한 그런 메시지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변화가 없는 혁명이 나오거나 아무 그런 성명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 시 주석의 그 방안과 때를 맞춰서 그 발사체를 쏘아올리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시 주석 방안에 맞춰서 한 건지 아니면 본래 그 북한이 계획했던 거를 그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북한이 어떤 그런 입장을 좀 그런 일종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좀 주목해달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 강하게 비판하거나 이런 내용을 담지 말라 그런 내용의 담은 가급적인 메시지 전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한중 간의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고 그것이 이번에도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급격한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국 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주문한 것은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큰 흐름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남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제가 봐가지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동성명 전문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또 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북한에 대한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공감한다, 지지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정부의 대북 그 접근, 대북 정책에 대해 가지고 시 주석도 역시 공감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가지고도 지금 뭐 크게 남북 관계 관련해서 한중 사이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을 좀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나라의 정상회담에서 정치, 외교, 군사 여러 가지 측면이 다뤄졌습니다만은 이 경제, 문화, 인적 교류도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특히 이 경제 부분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중국 측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었습니까?
이번 그 한중 정상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경제 부분에서의 어떤 성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경제 협력체나 그 경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한국과 중국 사이에 뭐 FTA를 연내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말고도 원화 위안화 간 직거래 체제를 구축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번에 경제 문제가 오히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많이 부각되었고 전체적으로 어떤 중국의 어떤 경제 구도 속에 한국의 참여를 중국이 희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국 측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우선 이번 정상회담의 세 가지 키워드가 FTA, 그다음에 북핵, 대일공조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일공조라는 측면은 이제 중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면 북핵은 우리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한중 FTA, 특히 경제 문제는 양쪽 모두의 그런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중 양국이 모두 입장을 누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 미안하 직거래 방식은 직거래 시장 개설은 우리 한중 교류, 한중 경제 협력의 큰 이정표가 될 수 있고 그만큼 한중 경제 협력이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국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협력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과거사 문제와 집단 자유권 헌법 해석 변경 등으로 해서 두 나라가 동시에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한 입장은 공동성명에서는 빠졌습니다. 대학 연설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좀 조심을 하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한국의 외교부 입장에서는 대미 관계와 대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일 관계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성명에 그러한 점이 담긴다는 것은 한일 관계의 개선에 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성명서에는 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공식 만찬 등에서는 주 정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주 정상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었고 그런 수준에서 앞으로 양국의 대일공조의 방향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남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공동성명에서는 일본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요. 그 남들이 이제 일본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자칫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한국과 중국 대 혹은 일본과 미국 이런 어떤 구도로서 좀 오해될 소지도 있고요. 아, 미국이 다시 또 좀 아,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가지고 뭐 미중을 가지고 좀 아니라 미일 관계를 좀 견제하려고 하니까 이런 또 오해 소지가 있다고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성명은 담지를 않고 다만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여기서 발언을 통해가지고 아, 일본의 어떤 과거사 부정 문제에 대한 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또 일본의 그런 그 집단 자위권의 역할이 평화 헌법에 준수돼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 왜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경험을 당했던 한국과 중국의 공통의 역사의 경험에서 나오는 우려를 일본에게 좀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동북아 외교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남교의 손님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한중 관계가 작년부터 상당히 좀 가까워졌고요. 또 최근에는 북일 관계가 또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그 한반도 또 동북아의 어떤 국제 관계가 이제 냉전이 무너진 지 한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뭐 조금씩은 좀 탈냉전적인 어떤 동북아 국제 관계도 좀 약간은 변화해 나가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그 좀 복잡 다단한 다자 관계, 양자 관계가 계속 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과 일본의 최근 행보는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었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북한과 일본을 견제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양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일 간의 경쟁 강화이고요. 다른 하나는 한반도 문제 논의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일 양국이 경쟁을 심화하는 것은 부정적이지만 한반도 문제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다 있다고 평가 가능합니다. 긍정적 측면은 육자회담 재개 노력이 좀 적극화될 수 있고요. 부정적 측면은 남북관계 발전에는 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바쁘신데 오늘 두 분 교수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광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 국립외교원의 이상숙 교수 모시고 한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